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7월 24일 목요일. 우박, 메뚜기, 흑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0장 29절을 읽어보라. 이 재앙들은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데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가? 누트는 애굽의 하늘과 천상의 여신으로 하늘 아래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묘사되었다. 오시리스는 농작물과 다산의 신이었다. 우박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 재앙 동안 안전한 피난처에 소유물을 숨긴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의 시험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바로를 살려두신 목적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애굽 왕은 이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트는 애굽의 폭풍, 전쟁, 무질서의 신이었다. 세트는 이시스와 함께 농경의 신으로 여겨졌다. 슈는 대기의 신이었다. 세라피스는 신성한 위엄, 다산, 치유, 사후세계의 화신이었다. 그러나 애굽의 많은 신들 중 어느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바로는 다시 거부했다.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모세는 거절했다. 여성과 어린이는 예배와 신앙 공동체에 필수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라는 이집트의 주신이자 태양신이었다. 토트는 달의 신이었다. 이 두 신 모두 빛을 줄 수 없었다. 바로는 다시 협상을 시도하지만 헛수고였다. 애굽에는 3일 동안 어둠이 덮쳤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극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바로는 나라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의 더 깊은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순전히 자존심의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증거가 아무리 강력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명백하며 심지어 그의 신하들조차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한다. 올바른 선택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잠시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보다 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는가. 교훈입니다. 말씀을 듣고 대비한 사람은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재앙은 거부하는 애굽에 집중되었지만 온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에도 바로는 뜻을 꺾지 않았다. 묵상. 출애굽기 9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뜻을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완고했던 지도자들. 모세는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왕도 감히 그를 해하지 못했다. 이는 백성들이 그를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기를 바랐다.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한 자들은 왕과 사제들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272. 거역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어두움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재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사단의 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면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15절로 18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사단의 청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멸하는 천사는 아직도 더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뇌 손을 거두라 하심으로 제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니우치사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함이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는 창세기 6장 6절이 한탄하사입니다. 하나님과 한탄, 하나님과 니우침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한 영어 성경의 표현은 sorry입니다.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시작되고 사단이 총구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나 사단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책임으로 돌리시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멸하는 천사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절대 멸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멸하는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아니라 사단에 속한 천사입니다. 시편 78편 49절 말씀입니다.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여기에 기록된 벌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에 속한 천사들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벌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행위조차도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에게 내려보내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대논쟁 속에서 사단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신뢰했던 다윗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무엘하 12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바세바와의 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단은 그때에도 그 일로 인해 다윗을 하나님께 청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단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사단의 청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해 다윗의 믿음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길 원했던 사단의 행위였습니다. 만약 아이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나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자책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품성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실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보기 위한 사단의 행위였습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에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는 낫기를 위해 금식기도까지 했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은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자 그는 흔들렸습니다. 7만 명의 죽음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려면 죄를 지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께는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는 순간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개입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윗을 위해 바치는 의미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위해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윗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18절에 그 의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다윗을 볼 때 그것은 생명과 단절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영원한 무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윗의 구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꼭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무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다윗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다윗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보여주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행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시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제물을 못 잡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이미 사람은 무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으로 사람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로서의 모습입니다. 창조하신 존재들이 선택에 대해 견디지 못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대신 지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품성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알아줌으로 인한 으쓱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북동편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고 후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청구 속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 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죄물이 되심을 보여주신 그곳에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신 그곳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제사의식을 행하는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소 그 단이 세워진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제사와 예표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그것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 이름을 후에는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골고다의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해골이 된 그곳에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해골인 골고다에 적셔졌고 그 생명의 피로 인해 적셔진 해골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이 타작마당이었다는 사실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타작은 쌀이나 보리, 콩 등을 수확하기 위해 도리깨질을 하여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알곡을 얻기 위해 도리깨로 사정없이 내려쳐서 껍질을 분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들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 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가 결국 인간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창조주의 사랑을 볼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보므로 능력과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저희들이 말씀으로 듣는 성지순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상락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에게 지난 시간에 그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주 간절하고 또 호소 있게 안디바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의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그 시간이 저희들이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7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끝내야 되거든요. 그때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시간에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네. 버가모에서 그 강요했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신사 참배와 아주 그 비슷한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버가모에서 황제 숭배,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데 그것을 그냥 뭐 이렇게 그 황제 만세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황제를 신으로 경배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예, 그때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그 황제 숭배를 거절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안디바를 콕 찍어서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는 그와 같은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버가모를 떠나기 전에 또 이것저것 더 둘러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결합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말은 그 순교자적인 믿음을 칭찬을 하고 안디바를 격려를 하고 칭찬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버가모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행한 일을 기록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교훈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은 우상 숭배는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모두가 안고 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버가모를 제가 답사하면서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일신의 안락만을 추구해 기독교를 다른 종교 중에 한 분파 정도로 전락시킨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새 이름, 새 신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 책망도 있지만 또 약속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17절에 그 약속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를 회개해라 이 말입니까? 그 14절 15절에 말한 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즘의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때에 뭐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 타협의 정신이 이 버가모 교회와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뭐 술도 마시고 또 점도 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중의 표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 세속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서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염과 타락과 부패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순교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안디바와 같은 훌륭한 순교자가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속화돼서 교회가 타락과 부패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점점 세속화되어서 부패한 이런 신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그것이 바로 버가모 땅을 밟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더럽혀짐과 타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주되심을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가모 땅을 밟을 때에 바로 이런 결심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 안디바가 이 있었던 그 교회가 타협하고 또 타락해서 어두움의 그 이 터널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목사님께서 이제 그 버가모 지역의 모든 말씀을 마치셨는데 끼워넣는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나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오늘 방송이 오시면서 원고를 저에게 살짝 주셨는데 일곱 교회와 상관이 없는 끼워넣는 교회를 하나 이렇게 그 준비해 오셨어요. 네. 보니까는 뭐 요한 기념교회 해가지고 셀축이라는 그 이 교회를 원고를 하나 주셨는데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버가모 지역을 다 이렇게 답사를 하고. 다시 우리 일행이 간 곳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빠뜨린 요한 기념교회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베소 갔을 때에 이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버가모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가서 이 요한 기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 기념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그 고대 에베소 셀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축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거리에 아야솔록 언덕에 이 셀축 칼레라고 하는데 셀축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에베소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곳 고대의 에베소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몸된 교회 섬긴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곳 셀축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지만은 사도 요한만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있는 순교를 하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아이솔록 언덕에서 은둔을 하면서 요한복음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죽으면 그 언덕에 묻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곳 사도 요한 무덤이 있는 곳에 4세기경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볼 수 있는 교회는 6세기 때 유스티니안 황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에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던 이 사도 요한 무덤 교회는 6개의 돔과 130m의 길이 십자가 모형의 설계, 또 대리석의 일부는 무너진 아데미 신전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은 각 교회와 종파의 이기주의로 사도 요한의 시신을 서로 모시려고 나누어져 가버려서 현재는 교회 안에 묘비명은 있지만은 시신은 없다고 합니다. 하기야 그 이슨들 뭐 2000년이나 지났으니 벌써 흙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 요한의 시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다시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문 입구를 장식하던 트로의 영웅 아켈레우스의 조각은 누가 여기서 훔쳐가가지고 지금은 영국 런던의 웹본 사원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묘지실의 그 대리석 석관도 성물로 여기지고 있는데요. 웃기는 것은 말이죠. 묘지에서 나온 먼지는 현지인들에게 만나로 여겨져서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AD 64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 밖에서 순교를 당한 후 요한은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구를 이끌고 베르가마 또 서머나 등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제2의 네로라고 불렸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서 2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모섬에서 28년간 있은 것은 아니죠. 도미티안 황제가 피살당하자 요한도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4세기경에 요한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처음으로 목재로 된 교회를 세웠는데 유스티니우스 황제가 6세기에 성요한 기념교회를 증축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크기는 바로 가로 110m, 세로 140m의 6개의 돔으로 지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소피아 교회 다음으로 비잔틴 제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 요한의 무덤 또 침례터, 곡물 저장소, 보관물 등의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 요한 기념교회 북쪽에 있는 성체는 원래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습니다마는 후에 셀주크 터키인들이 증축하여 요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갈례를 따라서 이 손과 발을 씻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거기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성요한 기념교회에서 휴식을 취하며 셀축 시가지와 이사베이 모스크 훤하게 트인 평야 지대를 내려다보니 그야말로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꼭 그 우리가 한국에서 큰 산에 올라가서 그 주위 경관을 내려다보는 것과 마찬가지. 누구든지 이곳에 가면은 이 언덕에서 주위 풍광을 바라보고 여행에 지친 심신을 충전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했습니다. 사전에는 안 나왔지만은 현지인 삐끼, 한국말로 된 가이드북사라고 골목 아래에서부터 어찌나 덤벼드는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확한 바람으로 에베소, 에베소 외치면서 달라붙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인상을 쓰니 이번에는 한눈에 딱 봐도 가짜인 고대 동전을 판다고 달라붙었습니다. 성지 앞이라 욕은 안 했지만은 볼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둘러보고 이제 그쪽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그 기념교회까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둘러보시고 받으셨던 감동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려함을 주께 Yeah.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